제가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알아서 박수를 받아 가셨는데요. 그 목포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몸으로는 예배당을 짓고 마음으로는 생명 시냇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여러분 행복하게 했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에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제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뜻구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구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마던 관원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젖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여섯이 그의 길에 그 해선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더 귀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집에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또 꾸는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줄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간에 오니까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아침 먹고 막 부랴부랴 이제 올라가야 군뉴스코 이제 14기 학생들 이제 교육이 있어서 오전 중에는 거기 이제 교육을 하고 점심을 먹고는 이제 공을 차고 그다음 이제 오후에 상담하고 또 우리 기도회 하고 목사님들 그렇게 합니다. 저에게 말씀 전하고 저희 마치고 난 뒤에 또 상담하고 그러고 자고 남미 갔다 왔더니 시차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내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 사택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어 우유 한 컵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 와 있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렸지만 보면 너무 반갑고 기뻐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 산을 살 때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대전에 그때 185평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서 수양을 했는데 처음에 185평 되는 그 장소에 수양을 한 데서 형제들 다 보면 끝이 안 보인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2년 3년 지나가니까 너무 이제 복잡해가지고 2차 3차에도 막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형제들이 그 앞에 땅을 사서 다시 새로 짓자고 그러는데 그저 땅값이 비싸서 산을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낙동강 건너편에 구미 지역 그쪽에도 산을 몇 개 알아보고 또 금오산 밑에 산도 알아보고 또 고제라고 해서 저쪽에 산도 알아봤는데 산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예 저는 운동화를 하나 사가지고 산을 뛰어다녔는데 고제에 이제 거기 산을 사러 갔었는데 딱 올라갈 때 5천원 그러더니 산에 올라가서 좀 뭐 그냥 살만하다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올라가요. 평당. 아니 어떻게 올라갈 때하고 밑에서 그래도 값이 차이가 나니까 밑에 딴 산이 얘기했다. 아니 내가 이산 보러 왔는데 딴 산이 얘기 말이 되느냐고. 아예 제가 산을 사는 걸 도저히 안 됐어서 내가 산 사러 그만다 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소리에 맡겼어요. 그때 제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 형님의 딸, 제 조카 딸이 있는데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작은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가 돼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작은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어느 시내에서 만났어요. 그래 뭐 자기들 좋아한다 뭐 결혼하는 걸 내가 뭐 그래 좋다 했는데 그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부동산 중개를 한대요. 부동산 중개가 뭐냐 물어보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산을 사주는 일을 한대요. 어느 지방에 산을 주로 사주냐 이렇게 김천 지방에 산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내가 어디 그 산 보다가 우리 수양관 하려고 하는 좋은 장소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 딱 지난 뒤에 저에게 찾아와서 산 구경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산을 왔어요. 그때는 뭐 도로도 없고 그냥 오솔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산을 보니까 산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거예요. 이 산이 7만 6천 평인데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싸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싸요. 제 마음에도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또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비싸냐? 좀 깎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땅 주인한테 사흘을 잔우가면서 집에 들어가 붙어서 깎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얼마를 깎으면 사겠으며 그러게 1알만 깎으래서 1알이면 1억 5천, 1,500만 원만 깎으란 말인데 3,5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래서 1억 1,500만 원이면 사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사죠. 그래서 이 산을 샀어요. 마지막에 이제 산을 사고 막 그 이제 다 계약을 하고 막 대금을 치르는 날 조카가 전화해서 작은 아버지 내가 그 사람 사귀어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 결혼 안 할랍니다. 그 친구는 저 산 사주려고 그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이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수양관 짓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천 가지 만 가지를 돕는 거예요. 이 산 주인이 이 서 선생님이라고 김천 시내에 있는데 이 산에서 자기 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중장비 일을 하려고 이 산을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막대금 치르면서 산 주인한테 내가 선생님 정말 좋은 산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어요. 뭐 바쁘니까 점심 식사까지 생각을 못하다가 제가 커피를 한잔 샀어요. 선생님이래 아끼시던 산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수양관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일의 산을 넘겨서 너무 고맙다고 즐겁다고 기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근데 자 이제 산은 샀고 도로를 어떻게 내지 그러니까 산 주인이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이 도로 내실려냐고요 아니 도로를 내야 차도 드나들고 건축도 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도로는 나에게 맡겨주세요. 왜요? 물어보니까 이 밑에 산들이 전부 다 동네 산인데 내가 앞으로 일할 동네 사람 친하게 사귀려고 해마다 동네 행사할 때 돼지 한 마리씩 내가 사서 대접을 했으니까 내가 이 도로를 내면 아무 이야기 안 할 거라고 당신들이 산 샀다 소리하지만 도로 다 낼 동안만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가 도로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반가운 소리라고 돈 얼마 주면 이렇게 2천만 원만 달래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1,500만 원 깎으라는데 3,500만 원 깎으라 2천만 원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그 옆에 전충일 목사님 있다가, 아, 목사님 쌉니다 그냥 하지. 자네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2천만 원을 주고 이 돈을 그분이 다 내줬어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자면 조금 더 있는데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포장을 하면 비가 오면 다 떠내려 가잖아요. 요즘 같으면 레미콘 부르든지 아스콘 부르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집사람 나를 본 늘 좁쌀 영감이라 그래요. 요즘은 이제 좀 찹쌀 좀 됐는데 아이도 저를 보고 좁쌀이라 그래서 그래 좁쌀이다 하자 그래요. 그 도로를 이렇게 내는 포장을 하는데 뭐 아스콘이나 레미콘 부는 막 참 편한데 아끼려고 제가 김천에 저희 매형이 사촌 매형이 시멘트 대리점을 하는데 그 이제 부탄 시멘트를 사가지고 우리가 시멘트를 막 개가지고 시멘트를 직접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러니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막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멘트 레미콘 부르면 좀 레미콘 쫙 부르면 싹 꺼오면 되는데 나중에 막 얼어가지고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막 레미콘 저 시멘트를 부으려고 그러는데 경운기가 한 대가 덜덜덜덜덜덜 올라오더니 막 경운기 동네에 다 오니 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 여기 산에 누가 길 내라 그랬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산 샀는데 길 내놓은 건 우리가 안 내고 전 주인이 내놔서 그 길 포장하는 것뿐이라고 안 된다고 돈을 내놓으래 산 싼 돈을 그 우리 전 주인이 다 길 내놓은 거 우리가 그냥 포장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동민들이 인심이 사나 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돈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럼 얼마를 주면 되냐 하니까 절대 깎을 생각하지 마 1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 여러분들 그때는 100만 원 큰 돈이에요. 아, 왜 인심이 이렇게 야박하냐고 50만 원 하자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100만 원 내려가서 그럽시다 앞으로 뭐 50만 원 더 드리고 사이 좋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100만 원을 드리고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이 동네 도로는 기본소의 선교에서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한다. 쓰기는 동민도 같이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산이 되고 우리 도로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다 못하는데 나온 김에 다리 놓는 이야기만 한번 할게요. 다리를 우리가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리를 딱 다리빨을 딱 세우는데 각도가 조금 이러면 물이 이쪽으로 이쪽 땅이 해롭고 약간 이러면 또 이쪽 땅이 해로우니까 우리가 다리를 놓으려면 동민들이 서로 막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시에서 왜 이렇다고 하니까 아예 말썽 안 나게만 하라 그래서 거기 한 50cm 폭발 그 바로 위에 하면 괜찮겠다 그래 했어요. 그 이제 다리 이제 그 발을 세워야 하는데 다리 발은 무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 땅 깊이 파가 이제 그 밑에 기초를 넣어야 하는데 다 끌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안반이라서 다리 발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리 발 그 위에 세웠더니 시에서 와서 아니 이건 왜 땅도 안 파느냐고 그게 안반이라고 그랬더니 여기 무슨 안반이냐고. 포크레인 끌고 안반이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서 다리를 놨어요. 저는 좁쌀 영감이라서 다리를 놓을 때 좀 큼직하게 널찍하게 내오면 되는데 다리 설계 막 돈 적게 좁게 해가지고 성형차가 막 이렇게 비비가며 지나갈 정도로 좁았어요. 버스 두 대는 안 되고 형제자매들 많이 지나가니까 다리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막 이렇게 좁쌀 영감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러시아에 딱 갔는데 김성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막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김 목사한테 사정을 생각해. 김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러시아 집회가 좋아서 좋은 날씨가 필요해서 좋은 날씨 가져와서 그러니까 홍수 좀 나도 좀 참고 있어. 그러니까 솔밭이 밑이 많이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운 거라요. 아, 참 잘 됐네. 왜요? 깜짝 놀래요. 그쪽 솔밭이 밑이 좀 떠내려갔는데 이번 기회에 좀 헐걸 파다가 좀 도두라고 그 어린아이들 있는데 늘 경사에 아이들이 돼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막 곧 도닿았어요. 도니까 왜 하천을 파냐. 우리 그 떠내려간 거 올렸다고 그래. 많이 떠내려갔거든요. 김성 목사님 이야기 거의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건데요. 또 뭐 하니까 대덕산 올라간 다리가 약간 이렇게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그랬어요. 김성훈 목사 막 큰 걱정을 했는데 내가 막 다리 나누는 거 막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막 잠깐 길어지는데 막 얼른 뜯고 다시 갖고 놓고 싶어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래 이제 와서 이제 러시아에 다녀와서 딱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그냥 수리하면 쓰면 되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막 싫어가지고 다 뜯고 새로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시에 가서 다리를 놓으려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에 막 그 뭡니까 이쪽 지역에 장마가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다리가 이제 수십 개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근데 김천시에서 중앙정부의 돈을 많이 받으려고 다리 막 무너진 거 전부 다 해 올려서 우리 다리도 무너진 걸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수해가 하도 심해 중앙정부에서 서울에서 정부에서 김천시 어렵다 하다 올린 거 다 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리를 다 놓을 수 있는 돈이 정부에서 왔어요. 그래 그 다리를 우리가 놓는 게 아니니까 즉 시에서 딱 놔주는데 그 사람들이 뭐 돈 안 아끼고 놓으니까 널찍하게 기타하게 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들이 옛날에 선교하면서 성도들도 수도 얼마 안 되고 돈도 어렵고 그래서 수양원을 짓는 것도 지금 생각 조금만 더 편하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좀 더 잘 지었었는데 이제 다음에 지면 그렇게 제가 좁쌀로 안 하고 찹쌀로 할게요. 좀 이런 불편해 조금만. 그래서 그때 우리 이거 지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내 마음에서 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뭐 3,000평에 산림훼손 허가 받는 것, 뭐 그 외에 여기 건축 허가 받는 것 일일이 다 따지면 정말 이 예배당 이 건물이 700평인데 제 산을 딱 사가지고 수양관을 짓는데 건축에 대해서 하도 무례한이라서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이제 전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셋이 뭐 여러 명 앉아가지고 얼마나 크게 짓까? 얼마 몇 하면 되겠냐? 크게 지어야죠. 크게 짓자. 얼마나 크게? 한 3,000평 지을까요? 그래서 이게 700평인데 3,000평 지었으면 아직도 못 짓고 짓고 있었을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지금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경험들을 많이 얻었죠. 근데 3,000평 안 짓고 왜 700평을 지었느냐? 아주 이야기는 단순해요. 여기 이제 가면은 식당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고, 그 위에 언덕배기 산 위에 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묘를 옮겨야 하는데, 묘 주인을 만나보니까 주인이 뭐냐면 절대로 못 오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묘 쓰고 난 뒤에 국회의원 나오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산을 팔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술 잡숫고 술 취해가지고 그걸 팔았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산다고 절대로 못 옮긴다는 거예요. 사정사정해서 해도 못 옮긴다 그래서 그러면 묘를 안 옮기고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게 얼마냐 이 평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님이 다 일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게 다 잘하는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이래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좀 섭섭했겠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섭섭하게 안 했는데 내가 섭섭하게 해줘서 되나. 다음에 만나면 자네 지난번에 내한테 좀 안 섭섭했는가? 아유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섭섭하게 해서 자네 섭섭했을 것 같아. 아유 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평소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지내놓고 보면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이 섭섭했겠다. 이야기 듣고 상대방이 좀 화가 났겠다. 상대방이 좀 나를 보고 좀 좋지 않게 봤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다 하게 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참 내가 많은 잘못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남이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 화나요.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살면 내가 남을 섭섭하게 해줘도 내가 남을 좀 화나게 하고 내가 좀 남을 어렵게 해도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가 신앙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아,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래 안 했는데 이번엔 내가 너무 야속하게 했네. 내가 같이 장사라고 물건을 팔아도 저 사람이 저렇게 깎아달라고 애원할 때는 사정이 있는 건데 내가 좀 수입 덜 잡고 좀 깎아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박절하게 했다. 저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손해를 보였는데 나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일일이 따지고 진짜 내가 인간답지 못한 일을 했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굉장한 차이가 나요. 우리는 창세기 40장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간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간장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보니까 내가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간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내가 꿈에 본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제 사람 가운데서 내가 살다가 저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나를 도왔는데 내가 저 사람이 좀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엔 너무 야박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내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했는데 내가 너무 저 사람에게 막 화를 냈어. 저 사람은 진짜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막 저 사람에게 따지고 대들었어. 그러면서 내 삶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참 미안하게 했다. 저는 섭섭하겠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야박하게 했다. 저 사람에게 너무 몰인정하게 했다. 내가 저 사람 사정을 전부 몰라줬다. 그런 내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건 잘못했네, 잘못했네 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나 생각할지 못하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뭐 쟤한테 뭐 덧볼 거 없고 내가 쟤한테 뭐 해볼 거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당연했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자기가 남에게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삶이 전혀 달라요. 술 마던 가는 자의 꿈에 무슨 얘기야? 내가 꿈에 봄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잔을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노라. 자 여기 이 과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뭘 좀 잘했다, 내가 선을 행했다, 내가 이랬다 그런 이야기 전혀 없고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만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술 마던 관원장이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좋아하는 술을 여러 가지를 담궈 놓겠지요. 우리나라만 인삼주 뭐 무슨 주 그죠? 그다음에 뭐 진달래꽃 가지고도 술을 만들고 뭐 막 쭉 담궈 놓고 왕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왕 앞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왕 앞에 죄를 지었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는 뭐 감옥에 여자는 면회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는 잘 지내는지 우리 아이들은 별탈이 없는지 뭘 먹고 사는지 내가 일을 못해 월급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궁금하지만 그걸 알아볼 만한 길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왕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얼마 동안에 옥에 두실는지 언제 나를 죽일는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의 앞길이 너무 막막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와 있는데 도저히 감옥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신하가 면회를 오면 신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볼, 그럼 너 신하 가서 왕한테 가서 술 마든 간 죽일랍니까? 살리랍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에 오긴 왔는데,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나 자식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신변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 그죠?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는 건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뭐 좀 왕을 만나 왕의 뭐 신하하는 사람 좀 알아보기나 했거나 막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봐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뭘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일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다만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러니까 술 마든 가는 장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자기 앞으로 감옥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죽었는지 아니면 왕이 자기를 살려줄는지 아니면 석방을 시킬는지 아니면 다른 벌을 내릴는지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뭘 먹고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포도나무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만 바라보고 포도나무에서 되어지는 일만 자기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한 번은 저희들 교회에 60대 초반에 남자분이 한 번 처음 나왔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오면 만나면 자기 이야기도 하고 자기 괜찮은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봄이 돼가 침례식을 한다고 침례 받을 분들을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한 100여 분이 돼서 그 사람 우리 사역자에 나누어서 이제 침례 받을 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마침 제 조에 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이분이 궁금했는데 자기 그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었다 하더라. 자기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했기 때문에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종종 은행에 가면 은행에 돈 빌려가라 그러고 이 사람 너 생각이란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기에 직원들 월급을 못 줘 쩔쩔 매고 은행에 돈을 못 빌려가 은행 가서 굽신굽신하고 도대체 어떻게 회사라기를 그러냐고 말이지. 늘 그랬대요. 이분은 굉장히 회사를 잘 운영 똑똑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밑에 직원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정신 차리지 않는다고. 놔두라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자기는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기도 얼마든지 잘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딱 맡은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삐끌려지는 거예요. 난 머리가 좋은데 이런 거 처리 잘하는데 나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밑에 직원이 할 때보다 자기한테 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왜 이래 되지? 난 똑똑한데, 난 잘난, 난 모든 문제 잘 처리했는데, 어느 날 덜컹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니까, 회사가 자기 자본 가지고 경영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자기 자본 25%면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전부 빚더를 얻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중이니까 빚더미에 앉으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뭐라도 가져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자기 자본 승용차도 뺏어가고 운전사도 나가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팔면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내가 이거라도 잡아놔야 늙어서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그 딸이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아내하고 의논했어요. 여보, 당신 나한테 오해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나 오해하면서 이야기하라고. 나 절대로 당신하고 이혼할 마음이 없다. 그렇지만 당신하고 나 이혼을 안 하면 당신하고 나 부부 사이 저 땅이 누구 손에 넘어갔는지 모르니까 법적으로만 이혼하자고. 오해하지 말고. 아내가 나 오해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 그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혼 수속을 받은 아내하고 둘이 사이 이혼이 됐어요. 법적으로. 이제 도장 찍고 이제 이혼이 다 돼가지고 나오면서 아내가 할 이야기 딱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무슨 또 할 이야기에서 바보 같은 여자가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라고. 좀 조용한 데 가서 하자고. 조용한 데 갔어요. 무슨 얘기 여기 하라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20년 전부터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었다. 당신 너무 똑똑한지 나 무시하고 그래. 내가 막 당신 진전머리 났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태 못했는데 오늘 정식 이혼이 됐으니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잘 됐다. 정식 이혼이다. 이제 당신하고 남이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여자 내 덕분에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지냈는데 내 아니면 어떻게 살았으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런 마음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가족들 다 떠나가고 그저 그때는 자기 있을 때는 막 사장으로 있을 때는 자기 말이 입에 나오면 법이고 그대로 돼야 막 사장님 사람 다 떠나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려니까 지하철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저는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회사가 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거지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아내 마음도 모르고 자식들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난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처리하면 얼마 될 줄 알고 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같은 바보는 없었디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술 맡은 거 아니야, 뜯고는 거 아니야, 두 사람 중에서. 술 맡은 가는 장은 자기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내가 왕의 술 맡은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성실하게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다 죄를 짓고 내가 이제 감옥에 왔구나. 내가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가. 내가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좀 더 정말 정직하게, 내가 좀 부족한 걸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내 멋대로 하다가 내가 이런 감옥에 왔구나. 자, 이제 감옥에 왔는데 내가 감옥에 왔는데 언제 왕이 나를 잡아 죽일는지 언제 나를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뭘 먹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도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시켜서 왕에게 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 왕인데 잘못해서 너 죽으면 어떡하고 아무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면 우리 가운데서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안 일어날 데가 없고 안 일어난 사람이 없고 거짓말 안 일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나를 보면 내 속에 일어난 생각들 하는 모든 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내가 내 속에 이러한 생각을 따라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술 맡은 가는 장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 뭐 이제 성실하게 하겠다 그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익었는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제 왕 앞에 가져 나갈 게 여기 하나 있구나. 포도나무에 저 포도즙 즉 예수님의 피 그걸 들고 왕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의가 없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린 예수님의 피 내 죄를 대신 위해서 벌받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 피가 내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건 증거가 되니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포도즙 그것만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뜻구는 가는 자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내가 물론 실수와 죄를 짓기도 했지만 내가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죄를 이제 왕 앞에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에 왔지만 난 그래도 머리가 좋아. 난 잘나서 난 똑똑해. 난 얼마든지 이런 일 잘 처리할 수가 있어.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잘 될 거야. 뜻구는 가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흰떡 새 광주를 이고 그냥 흰떡 새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을 지을 그 예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하는데 예수님만 의지해가 좀 안 될 것 같고 내 걸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제일 윗 광주리에다 각종 군 식물을 이제 얹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봤어요. 목회자들도 인간이죠. 제가 이번에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갈대우르 가나안까지 잘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미 그때는 자기가 잘나서 기근을 당해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 생각만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 양식 얻어야지.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내 아내를 뺏겨 나를 죽일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 나를 지켜줘? 그런 마음이 없고 여보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내 누이라고 해. 그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 자기 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아내를 빼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왕에게 아내를 돌려주게 해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조금 맛봤어요. 롯과 둘이 나누어질 때 롯은 소돔 고모사에 간 자기는 산지에 가면서도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자기 아내가 나로 여호와께 내 생사를 허락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계시종을 취해서 아기를 낳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 웃지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는 90세니 이스마엘은 살기원 합니다.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 내 인간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단계에 그때 들어가 그 전까지는 전부 자기 믿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 우리 선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선교학교 나와 처음에 사역 나가면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인간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막 교회를 잘하려면 머리도 굴리고 막 그래 해요. 그러다 이제 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고 수단을 부리는 그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 하신 것만 온전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좋은데 점점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부분으로 내가 낳았을 때가 많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저 똑같이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술 마든 가냐 떡 굽는 가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마지막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술 마든 가냐 떡 굽는 가는 장 이야기에서 술 마든 가는 장은 자기가 죄를 지어 감옥에 와 있는 아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무슨 방법에서 왕이 나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면 살 수밖에 없고 나를 10년 감옥에 넣고 10년 있을 수밖에 없고 50년 넘으면 50년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족들은 나하고 당편에 못 만나게 못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게 만나 자기는 아무 길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 술 마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포도나무만 바라보고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자기는 포도나무 뒤에 숨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인 거예요. 떡구는 간장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어찌든지 간에 왕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면 이러면 될 것 같지 이러면 잘 되겠지 이러면 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러면 내가 왕에게 나오라면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수단과 방법이 떡구는 장에 관련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흰떡 새 광주는 내 머리에 있는데 흰떡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만 힘 있고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 돕지만 그것도 나도 해야지 여러분 내가 요래하고 요래 머리 굴리고 요래 요래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수단과 방법이 떡구는 가는 장에게 가득 있었어요. 그 흰떡 새 광주를 놓고 그 제일 윗광주리에다가 각종 자기가 보기 좋은 구운 식물들을 잔뜩 올려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던 일들이 자세히 뒤를 돌이켜보면 전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내가 쭉 하고 있는 걸 알고 지옥까지 알맞은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내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고 난 뒤부터 내가 내 인간의 방법이 막 나오려고 하다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우리 그 예배당 지은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하루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서울에 있는데 그분은 그분 제자가 대전 도청, 충남 도청에 시청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이 우리 땅 문제가 잘 정리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들려 딱 전화 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 한 절이 딱 떠오르는데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떠오르면 내가 그냥 막 전화를 했을 텐데 딱 수화기를 들고 누르려고 하는데 말씀 한마디가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 내가 서울에 있는 그 형제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형제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만일에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날 나는 형제님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일을 했다면 일이 틀리면 잘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그 형님 의지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간 지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예관을 지었는데 땅이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막대금 다 치렀는데. 왜 안 되냐? 거기는 토지 그 투기 금지 지역이라서 토지 매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한밭교회는 건축법 위반한 게 있다고 토지 매매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 오늘 구청에 좀 다녀오라고. 가서 우리 토지 허가 매매 허가를 좀 받아오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 형제는 참 수단이 좋은 형제예요. 그걸 보내면서 내가 생각한, 아, 저 형제가 또 수단을 부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만큼 형제 다시 오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형제. 이런 마음을 가져서 가서 형제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 쓰지 말고, 그냥 토지, 매매 허가를 좀 받아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냥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난 막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참 내가 편안합니다.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토지 매매 허가를 받으러 왔다 하니까 아, 한밭교회는 건축법 위반한 게 그게 안 된다고 그랬대요. 형제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건축법 위반한 사람 땅도 못 사냐고, 교도소 갖다 나온 죄 지은 사람은 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사냐고 그래 물어봤대요. 직원이 내일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내일 가라고. 내일 가는데 내 형제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근방 땅 다 살 테니까 그만 받지 말고 이 근방 땅 다 허가 받아오라고. 그 이튿날 받아가지고 왔어요. 점심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제가 대전에 내려간 지 1년 지나도록 그게 안 되니까 형제 아매들이 막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형제 아매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땅들을 저들이 하나하나 사서 이제 한밭교회를 정말 좋게 지을 수가 있었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좀 불안해 보이고요. 내 방법을 하는 게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하는 동안에 생각, 내가 내 방법을 했더니 다 실패고 다 무너지고 다 어렵고 다 곤란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한 일들만 잘 돼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마세요. 박 목사야, 너 인간적인 방법 다 실패해.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지만 깨닫지만 그래 해보이고 그러면서 내 속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 하나 둘 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인간적 수단 방법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나도 모르게 인간적 수단 방법 막 튀어오르고 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깨우쳐 주시면서 그래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뭐 저런 문제가 일어나서 정말 기뻐하고 절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1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줬어요. 한 번은 성경 읽는데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아를 품은 같이 중년에 떠나간다는 말씀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자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어느 벽돌 공장에 벽돌을 사러 갔어요. 벽돌 공장 사장에게 한 바렛대 얼마냐 얼마 돼가지고 바렛대 차를 다 실었어요. 실고 이제 난 뒤에 이제 돈을 딱 해놔 차 가까이 가는데 벽돌 한 장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 회사 거죠. 내가 그 혼자 생각해서 벽돌을 딱 들어다 차에 얹었어요. 저 멀리 벽돌 공장 사장이 보더니 웃고 뭐 그 공장 사장으로 됐다면 가져가라 가려고 하면 가져가라 그런 뜻인데 내가 이제 그 차를 몰고 와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아를 품어 중년에 떠난다는데 예배당을 지었네. 예배당 중간에 벽돌 하나 끊어 빠져나가요. 자면 예배당 무너지잖아요. 아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낼 때 뭔데 생각해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벽돌장 한 장 뭐다 하나 넣는 게 얼마나 내게 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 우리 뭐 그 정도 별거 아니니까 옛날에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삶이고 얼마나 불의한 삶이 그걸 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벽돌 한 장 값 내지 않고 집어넣는 것 억지로 돈 무지하게 깎는 것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보여주면서 술 마던 간에 자기의 삶을 보니까 옛날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 잘할 줄 아는 사람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감옥에 죄를 지어 감옥에 와서 보니 내가 똑똑한 자도 아니고 잘한 사람도 아니고 결국 내가 죄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또 계속 요래요래 하면 안 되겠나 누구 시켜서 이야기해서 편지해가지고 누구 시켜가지고 왕에게 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그 사람 잘못 왕에게 말해. 왕 기억 안 하고 있다가 뭐 이놈의 자식이 안 그래도 살려줬더니 당장 오늘 찔러 죽여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머리 조금 더 쓸 수가 없고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떡구는 가느냐 술 마시는 가느냐 그런 마음 갖는 거 같이 좀 교제를 했더라면 그것도 알 텐데 같이 감옥에 있으면 같이 지내면 그것도 모르고 술 마시는 가느냐 마음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이 꿈에 이 성경 사실상에 재밌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이런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마시던 자와 떡구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는 꿈이고 하나는 죽는 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16절에 뜻궂는 관원자의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그랬죠. 무슨 해석이 길했냐면 술 마던 간장의 떡꿈 해석이 길했죠. 그렇죠? 떡꾸는 간장의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를 내 머리에 있고 비슷해 보이는데 떡꾸는 간장은 술 마던 간장의 꿈이 길하니까 자기도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자기 추측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술 마던 간의 꿈은 생명을 얻는 꿈이고 떡구는 간의 꿈은 멸망을 당하는 꿈인데 술 마던 간장의 꿈은 수만 자기 자신을 알기는 그런데 떡 굽는 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아 그러면 떡 굽는 간에 술 마던 간에 꿈이 해석이 길하니까 나도 길하겠구나 하고 그냥 혼자 자기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믿어버린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자세히 보면서 내 자신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추한 걸 발견해서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이래이래해서 잘 된다고 했는 것 중에 실패한 게 많은 걸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돈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잘나도 똑똑해도 아무것도 아니란 걸 발견해야 합니다. 술 마던 간에 그걸 발견한 겁니다. 내가 똑똑해 술 마던 간장이 됐지만 죄를 지은 이 마당에 와서 내가 뭘 해서 나를 구원하겠나? 나는 길이 없구나. 내가 잘못 섣불리 했다 오히려 죽었는지도 몰라. 우리 아내에게 해를 줄는지 몰라. 내 자식들에게 해를 줄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술 맡은 간장 가졌고 또 굳는 간장은 이래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내 머리가 좋아. 이러면 틀리면 될 거야.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졌고 술 맡은 간장 자기를 믿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 맡은 간장은 은혜를 입었고 또 굳는 간장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탄에게 속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손치더라도 나를 믿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또 교회와 종들을 의지하고 종에게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야 좋지 여러분의 방부로 하는 일들은 다 망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깨닫고 하나님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